이번 화는 창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장 윤태호에게도 쪼레베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은 어땠는지 수십 년간 만화 작가라고 하는 한 길을 파 오셨는데 어떤 힘으로 그 무엇이 이 윤태호라는 사람을 여기로 이끌었는지 아직도 더갈 에너지가 남았는지 고갈됐다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채우고 싶은지 AI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작품에 대한 굉장히 사적이고 은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대하는 아니지 만화를 대하는 작가님의 태도가 압권이었는데 이번 영상도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죠. 만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화학원 다니실 때도 내가 되게 잘 그렸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때요? 그 예술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나의 재능과 나의 감각 혹은 나의 노력 분명히 재능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누가 봐도 노력을 엄청 하셨을 거한 걸로 보이는데 어느 쪽 영역이 어느 영역이 나한테 좀더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작가 지망생들 보면 이제 어떤 장르 건 간에 두 가지 유형의 작가가 있거든요. 창조형 작가가 있고 그동안 없었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창조형이 있고 하나는 계승형이 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걸 내가 다 흡수해가지고 보다 세련되게 좀 지금 시대에 맞게 재건하는 사람. 이런 계승형이
둘다
있는데
좋네요.
저는 계승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런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양형순이라는 작가가 나왔을 때
네.
정말 무기력해졌거든요. 어쩜 이렇게 그리지? 만화에서는 만화적인 스타일로 그리는 그림이 꼭 인체 해부학에 맞지 않아요. 그냥
그쵸,
만화적인
그쵸.
표현으로 어울려 보이게 그리는 게 핵심인데, 양형수는 해부학에 맞게 그려도 얼마든지 만화적일 수 있다라는 걸 눈앞에 보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이 아름답다고, 그다음에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이 구성이, 인체의 동세와 이 구성이 이렇게 만화적이라고,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면서 절망스러웠죠. 무기력해지고.
같은 업계에 있으면 누가 너무
예.
잘하면
그쵸.
좀 절망 그런 느낌
그쵸.
들죠.
예. 예를 들어서 허영만 선생님, 이현세 선생님은 열심히 하지. 이분들 같이. 이렇게 꿈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내가 도달할 곳이야. 약간
예,
이런
그쵸.
느낌.
내가 몇년 뒤에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양형순이나 이런 작가들의 재능은 도대체 그 자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조차를 모르니까,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뭐, 일본 작가들로 확대해 보면, 아키라를 그린 오토모 가스히로, 슬램덩크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는 그 내용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떠나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림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노력하면 갈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아키라 작가의, 아키라와 그 외에 그분의 여러 작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약간 극세 묘사잖아요. 막 오토바이 막 부서지고 이런 거막
그러니까 극세밀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스타일의 통일성.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내가 장악하고 있어. 예를 들어 슬램덩크를 보면 초반에는 편집부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일본의 소년 만화 스타일을 흡수해요.
흥행 만화.
예. 폭력도 나오고 뭐 여학생들 각선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진짜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가죠. 배가본드 같은
맞아요.
경우도 맨 처음에는 펜으로 많이 그리다가 뒤로 갈수록 거의 도인이 된 듯하게 붓으로만 다 그리거든요. 세필 붓으로 배가본드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도 어쨌거나 극화라고 하는 장르 내에서 오케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배가본드는 도달할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이 그린 아키라 이전에 그린 동몽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동몽. 한 권짜리 만화인데 이게 일본의 SF 무슨 창작모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한 권짜리의 초능력물 만화인데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지금이야 3D 스케치업 같은 거 써가지고 아파트 단지 하나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다 자를 내고 다 조감도 같이 그려낸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가 얼마나 거대하냐면 딱 음마 아파트 같이 생겼어요. 딱 이렇게 꺾여있는 아파트 단지를 너무너무 스크린톤에 쓴 명도 차이나 어떤 이런 구성의 이 적절함과 스타일의 통일감과 이 우리는 같은 작가들끼리 원고를 보면 아, 뭘 두려워하는구나. 뭘 신경 썼구나 보이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아다치 작가 선생님의 H2만 봐도 역시 소년지에 연재하다 보니 이런 재미도 넣으시려고 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근데 동몽이나 오토모가스이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 유행한 걸 좀 넣어야지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분의 데뷔작부터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단행본을. 일본 갈 때마다 사 모아가지고 그 아트웍을 보면 마치 우리가 내가 데뷔할 땐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나는 빨리 기성작품에 흡수가 돼야 됐었고 난 그래서 타협을 했지 라는 말이 앙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토모가스 히로 선생의 작품을 보면 두 번째는 핑퐁을 그린 마츠모토 타이오라는 분이 있어요. 죽도 사무라이 뭐 이런 만화 그리시고 제 아이디가 타이오 육군데 일본에 첫 여행을 갔을 때 이 핑퐁이라는 만화를 보고 마츠모토 타이오라는 분의 만화에 제가 너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호 타이오 요거에 따와가지고 제 아이디를 타이오 육구라고 만들었는데 이분도 데뷔작부터가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최근에 쇼츠로 많이 나오는 유튜브 쇼츠로 많이 나오는 그냥 자기 개발, 자기 확신, 뭐 자기 확언 뭐 이런 글들 중에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어라.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네가 꿈꾸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된 것처럼 움직이고 그 사람이 그냥 품위 있게 행동해라. 노력하고. 아니 이분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느낌이 확 들어오니까 이 확언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도 알 것 같고 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변명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다 지지해줬을 건데 내가 먼저 아 우리 빨리 전세 탈출해야 되고 집도 좀 늘려야 되고 나 혼자 설정한 세계관에 나 혼자 빠져들어가지고 나 혼자 뭔가를 짊어진 양 이렇게 해왔구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뭐 이게 된 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의 그림쟁이로서의 이 창조형 작가들을 바라보는 막 그 로망이 가득한 좌절감이 있는 거죠.
작가님의 지금 윤태호를 읽게 한 것은 재능이냐 노력이냐?
그러니까 그 재능이 포션은... 있는 애들이 노력을 하죠. 재능이 있는 애들이 노력을 하는 맛을 알아요. 공부도 그렇겠지만. 현우진 씨가 정말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리잖아요. 그러면 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서 나오는 게 자기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드니까 책상 앞에 다시 앉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만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다 그러면 작은 성취를 느끼는 법을 알아야 돼요. 큰 욕심 내지 말고.
갑자기 내가 거장이 될 거야가 아니라
만화 처음 배우고 습작을 시키면 웅장한 스토리를 써요. 이걸 써보는 게 내 꿈이었다고. 네 꿈을 왜 네가 가장 실력이 초라할 때 쓰니? 네 꿈의 스토리라며. 그건 네가 가장 실력을 가다듬고 나서 그때 써야지. 네가 초보일 때는 초보에 걸맞는 스토리를 써. 한 달짜리.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스토리. 20페이지짜리 단편. 그걸 써. 그걸 한 달 안에 끝내고 빨리 실력이 늘어서 다음 걸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성장해요. 이렇게. 리스크 크지 않게. 안 그러면 신인 때 스토리를 2, 3개월 고민해가지고 쓰고 그것도 그림을 이제 또 한 6개월, 7개월 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얘네들은 팍팍 늘거든요. 그럼 지가 쓴 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보기가 싫어져가지고 버리고 싶은데 내가 비겁할까봐 못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대부분 초보들이 그런 걸 많이 겪는데 아니에요. 그 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 생각이 달라졌다면. 그림은 다 손에 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나쁜 그림을 그리면 안 되거든요. 스토리가 요구하는 만화에 있어서는 스토리가 요구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잘 그린 그림인 거죠. 멋지게 그리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좋은 스토리가 필수예요. 그림이 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인이거나 초보일 때는 작심삼일을 매일 3일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나가 작은 것들을 그쵸. 계속해서 해나가야 그쵸. 되는 거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만화가예요. 만화를 단편도 냈었기도 했고 지금 이제 영통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하다가 뭐하니 작가님 제 와서 인터뷰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작가님 되게 좋아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 좋아한다고 할 순 없지. 나는 존경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 진짜 이거 저 워딩이 진짜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지. 나는 존경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애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애가 지금 학원을 하니까 애들 입결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작가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작가님이 예. 대표적으로 입결에 떨어지고 예.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혹시 어떤 뭔가 어떤 작가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고 2학년, 3학년 때 경험했던 그 독서실 경험이랄까. 그리고 문화생 생활을 하면서 겪어보니 만화를 그리는 게 그림을 잘 그리는 차력쇼가 아니고 굉장히 지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 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웃음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 어떤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을 콘티화해가지고 단락을 만들어서 플롯상 짜잔하고 내가 요구하는 그 타이밍에 딱 빵 터트릴 수 있는 요 과정 자체가 매우 지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창작을 한다는
건축을 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는 것이 너무 뼈저렸어요. 문화생 생활하면서 확신했던 게. 그리고 25살 때 데뷔를 하고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내 원고를 내가 직접 보고 거의 8번 정도 퇴짜 맞은 원고를 기어이 다른 출판사에 가서 연재를 하게 됐는데 인쇄가 돼서 나온 걸 제가 인쇄가 된 제 만화를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아, 가소롭다. 이건 작품도 아니다. 나는 작가도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문화생 들어가서 2년 동안 스토리 공부를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울 수 있는 한 많이 배우는 게 좋고 내가 지적인 줄기를 세우고자 할 때 물어볼 스승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내 스스로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지적인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은 더 높일 수 있는 전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착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무식한 거에 대한 환멸이 막 극에 달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 스스로 이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잘 몰라라고 생각하셨어요? 만화하면 사람들 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만화가야 라고 하지 얘는 스토리가 엄청 좋아 만화가야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스로 이렇게 난 멍청해 라고 무식해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는 그만큼 알고 싶었던 호기심이 많으셨던 건가?
그림에 대해서는 객관화가 돼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레벨로 그리는지에 대한 객관화는 돼 있었어요. 아, 나는 꽤 잘 그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불균형하면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비대한 바보를 그릴 것 같은 거죠. 이게 제일 쪽팔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림 진짜 잘 그리는데 집에 네. 진짜 똥인 만화.
그리고 의미도 없어. 게다가 그 안에. 왜냐하면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저희 제자들 모임할 때 데뷔 초창기 때 맨날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야, 넌 네가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는 아냐? 맨날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이 내 지적인 수준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기괴해지겠구나 나는. 예. 그렇다고 이토 준지 스토리 못 쓰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독특하고 기이한 세계로 내가 빠져버릴 나도 아니고 저는 아주 허영만 선생님 같은 이연세 선생님 같은 노멀한 레벨에서의 나는 큰 작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엔 책을 읽어보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뭐 그랬었죠.
네.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림에 너무나. 비해서 내 이 스토리를 빌드업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 제 데뷔했을 때 미스터 블루라는 잡지였는데 거기에 양현순 작가가 누들누들하는 만화를 연재를 하고 있었고 저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그랬더니 제가 대학 때 교양으로 배웠던 아들러 심리학, 그 칼 융, 그 다음에 이제 몇 권을 이렇게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막 그 안에 보면 양현순이 다독가였거든요. 국민대 도서관에 가면 항상 살고 있었다던 전설적인 친구였는데 다 양현순이 밑줄 그어놓은 그 글들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그 책을 다 제가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그 책도 열심히 읽었고.
예. 우리가 쉽게 만화하면 스토리랑 작화잖아요. 내가 만화가가 좀 되고 싶어 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림은 잘 모르겠고 일단 스토리부터 생각해보자.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모든 창작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욕망이 그 사람을 작가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욕망이.
그 욕망이 방법을 찾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뭘 먼저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건 욕망이 아직 덜 채워진 것 같아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욕망이 그냥 드글드글한 사람은 수치심도 없어요. 그 정도가 되면. 잘해야 돼라는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우선이어가지고 전 그런 사람들이 작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더 통찰력이 강하고 자기를 내면을 조금 더 구조화할 수 있고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화하는 사람이 그중에서도 작가가 좋은 작가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지 뭘 먼저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작가로 싹 앉혀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봐요.
나는 이런 만화가 그리고 싶어라는 그 욕구가 엄청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머 스토리가 부족한가 봐요. 스토리력
해봐야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게 순서죠.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봤더니 내가 글을 못 쓰네. 스토리를 못 쓰네. 테마가 없네. 난 왜 테마가 없지? 내가 사고하는 방식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사고하는 방식을 훈련을 해야 될 거잖아요. 철학 에세이를 읽건 철학책을 읽건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읽었던 책들을 내가 그러면 다이어리 한번 정리를 해보건 어쨌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내가 그림이 약하구나. 그림의 어떤 부분이 약하지? 사람을 못 그리는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 수치심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이. 예.
고민 상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써왔어요. 써왔는데 써왔는데 제가 소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소설을 썼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처음 써보 이게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글이 이게 뭐야? 갈아엎었어요. 또 갈아엎었어요. 두 번 세 번 막 갈아엎다가 그래서 이제 올해 거의 하반기는 거의 그거 하느냐고. 근데 결국은 이제 내놓질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미치겠다.
작가들이 만화가는 연재하는 작가는 어떤 비참함이 있냐면 퇴고하지 못한 작품을 내놓는다는 이 비참함이 있어요. 아. 너무 속살을.
너도 보내야 되니까.
그냥 지금 현재 맞아. 마감 끝나면 바로 보내야 되니까. 송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소설 같은 거? 소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읽으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 정제되어 있는 세계, 세계가. 그게 뭐냐면 처음 쓸 때는 막 써야 된다는 거죠. 많은 소설가 작가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버리려고 쓰는 거다.
버리려고 쓰는
거다.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자 쓰는 거다. 초고는. 초고를 쓰고 아니다 싶으면 안 내는 거죠. 근데 내가 분명히 후기 있고 분명히 써야 되는 건데 초고가 끝났어. 보니까 형편없어. 당연한 거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만화를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떠올랐던 플롯이 100이라고 치면 이걸 어떤 작가는 시나리오로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바로 콘티로 작업하지만 바로 글 작업 들어가면 한 내가 애초에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이 매력 중에 30%는 날아갔을 거예요. 이 콘티를 또 대생으로 그려보면 내가 애초에 그리려고 마음먹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오토모가스 이로나 막 그 마츠모토 타이오 같은 그런 막 창의적이고 이런 것에 비하자면 아주 익숙한 원래 내가 흔하게 그려오던 그림이 다시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그 나머지 70%를 100으로 다시 했을 때 또 30, 40%가 날아갈 거예요. 이것도 저는 이제 연재를 하는 작가니까 내 스태프들에게 넘겨주면 저와 생각이 다른 내 스태프들이 따라 그리면서 또 제 생각에 누수가 생길 거고 그러면 최초에 내가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했던 그 매력은 과연 몇 퍼센트가 작품으로 구현돼서 나오는 걸까가 생각이 드는데 따지고 생각해 보면 다른 작품들 있잖아요. 내가 감동을 했던 다른 작품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을까?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의 100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해보면 기도 안 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의 과정을 어쩔 수 없는 이 업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숭고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업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게 저는 쉽게 표현하자면 맷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휘둘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종 결과물이 이게 나야. 이게 내 거야. 라고 판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잘 되겠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메시지 이거 하고, 와, 좋다 하고 썼는데,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책을 덜 읽었구나. 내가 그리고 글을 덜 썼구나. 내가 이런 구조화를 덜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편을 끌고 나갈 힘이 없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글은 맨날 쓰거든요. 왜냐면 뭐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런 구조화 작업을 계속 하니까. 근데 영상은 10분짜리고 책은 보니까 제가 12만 자 정도를 썼더라고요.
아, 예. 너무 설명 진짜 많이 썼네요. 예.
60화더라고요 총 제가 쓴 거 보니까. 근데 너무 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자꾸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후져 보일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비교가 되는 거.
아, 네네.
내가 이걸 약간 그러면서도 속으로 네가 뭐 거장도 아니,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대충 내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도. 그래도 이거 좀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쓰는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1번 독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이야기를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미생 시즌2가 지나치게 중소기업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만화 안에서. 그래서 시즌3를 지금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앞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것은 만화다. 아, 네, 이것은 만화다라고 써놨어요.
아, 작가님도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구나.
저는 뭐 항상 붕괴되고요. 항상 다시 재건해야 되고 그런 삶이죠.
아, 전 네. 책을 쓰면서 뭔가 메시지를 너무 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에 자 열심히 네. 삽시다라고 책을 써온 그냥 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은 열심히 삽시다라는 한마디를 하고 싶으면 막 쫙 서사해서 마지막에 팡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소설이라면 나는 계속 열심히 살았어. 약간 이렇게 이런
아니 저는 작가의 삶이 아, 너무 어려워요. 중축의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리의 삶이 아니라 네. 뭔가 계속 리노베이션의 삶인 아, 것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뭔가 우리가 이 젊었을 때 근력으로 해내던 어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약간 내가 같은 시간을 써도 생산성이나 품질의 면에 있어서는 뛰어나야 되거든요. 훨씬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통찰이 더 생길 테니까. 근데 왜 나는 다시 또 옛날처럼 붕괴되고 다시 또 폐허가 된 곳을 다시 리노베이션 해가면 또 하고 있지? 왜 나는 이게 복리의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아 이게 개인 창작자의 시스템이랑 이런 건가? 뭐 이게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어요.
아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은 나의 작품에 내가 연재를 시작하고 사실 기대를 받을 윤태호 작가님의 차기 작품입니다라고 할 때 그 무게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확신이 있어요. 내 작품에 아 이거는 오케이 된다 이런 확신으로 작품을 하세요? 아니면
대부분은 솔직히 네.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작품들은 아 망했다 싶게 시작을 해요. 대부분의
그래요?
작품이
아 네. 이번 거는
왜냐하면 1화를 그려보면 딱 나오거든요. 아,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있다.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 진짜요?
최초의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했던 플롯대로 안 가고 있다. 라는 걸 너무나 많이 확신을 하죠. 그래서 아, 또 망했구나 싶은데 또 책상 앞에 메모되어 있는 게 혼란스럽거든 집중해라 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마감이 있는 삶이 어떤 게 좋냐면 집중으로 빨리 들어가요. 마감이 코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의외로 저도 잘 몰랐던 저의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아니면 목격하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건 영화를 통해서건 드라마에서건 어떻게 느꼈던 어떤 저의 막 묵혀있던 숨어있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읽기 할 때 주인공 아버지 에피소드를 그릴 때 그렇게 길게 그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저 슬럼프 때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아. 그때 그 잠언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대사가 막 나오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체험해온 이것을 믿자. 근데 최근에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제가 69년생이니까 그냥 한국 나이로 57세잖아요.
네.
이제 근력도 옛날만큼 안 될 거고
네.
저도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티 써놓고 지운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노파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늙은이의 걱정.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저는 문화생 때 게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게임하면 망해. 작가가 못 돼. 거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당구도 못 치고 뭐 해본 게 없어요. 화투도 못 치고 뭐 포커도 못 하고 문화생 애들이 다 하던. 스타크래프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다른 세대와의 충돌이 좀 있냐면 세계관 설명이 급급한 거예요. 제가 어떤 작품이 시작할 때 자,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장그레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주절주절 그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알았으니까 됐고 빨리 들어와.
본론부터 일단
빨리 들어와. 예, 이거죠.
일단 격투 씬으로 보면 일단 싸워. 그러니까, 우리 그거 볼 거야, 약간.
예. 그리고 그건 한두 줄의 나레이션으로 해치우고 빨리 본론을 보여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작가님 작품은 무조건 인물에 대한 설명 쫙 들어가고
그쵸.
이 설명이 엄청 길고
그쵸.
그 판을 쫙 깔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 지금까지 써왔던 내 동력이 이제 실효가 끝났구나. 이제 실효성이 끝났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발전기가 다 됐으면 이제 새로운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발전기를 좀 못 찾은 느낌이랄까? 우리 약간 좀 최근에 멘붕 상태예요. 계약된 일들은 많구만.
지금 이런데. 현재?
네.
작가님도 그런 생각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찾고 있고 이건가? 쉽게 스물스물 뭔가 만들어지는 건 있는데 아직 확신이 좀 안 되는. 예.
작가님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콘디 다 짜놓고 막 에이 이런 것 많이 있으세요?
많죠. 벌써 지금 미생 시즌 3만 해도 벌써 3화까지 15페이지짜리 3화까지 다 쓴 걸 한 번 다 버렸고 그 원고까지 다 만들었는데 다 버렸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2까지 썼다가 다시 다 취소한 건 아니고 다시 그 재퇴고를 2고째 하고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렇구나. 정상이구나.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제 가다듬고 나오긴 나올 겁니다. 나오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를 꿈꾼 사람은 내 글이 지옥이어도 내야 돼요. 인쇄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공개를 해야 돼요. 어디엔가. 그러니까 서랍 속에 들어가면 안 쓴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나는 책을 쓸 것이다. 난이 낼 것이다. 이 쓰기는 이미 많이 썼으나 그럼요. 이제 낼 것이다.
작가는 공표하는 사람인 거니까.
예. 내 만화의 장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은 불균질함.
불균질함?
연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원고의 그 밀도가 달라요. 내용적이건 그림적이건 매우 다르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퇴고를 못하는 매체의 뭐 비극이라는 비극인 건데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약점인 것 같고 장점이라면 그런 와중에도 지키고 있는 평균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문화생 생활하면서 체득했던 압도적인 양의 물량의 그림을 그려봤던 경험과 그것에 대해서 야,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니까
타협점
요컷 지났으면 전경은 나와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간 바쁘면 아이 무슨 전경이야 얼굴 꽉 채워서 얼굴로 때우고 넘어가자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한다. 어쨌건 내 가락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허영만 문화 조은학 문화 출신으로 해왔던 가락이 있는데 그래도 요거 지나가지고는 이 씬이 나와줘야 될 때 이걸 안 그리고 넘어가는 건 그건 너무한 거다 이거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유혹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편집하는데 여기다가 효과음을 넣는데 효과음을 1dB를 줄여야지 이건데 여기다가 배경을 좀 흐리게 날려버리자 아니 세밀하게 그릴 건데 이거 근데 독자들이 누가 그걸 하나씩 보고 있을 사람은 없을 터인데 그런 유혹은 어떻게 넘기세요?
문화생을 한 명 더 쓰죠. 스텝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만화도 주 2회 연재를 하거나 이러면 혼자 개인이 작업할 수 있는 불가능하죠.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나같이 손이 빠르고 실력이 있는 문화생을 스텝을 쓰는 게 맞죠.
제가 만화를 보다가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만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는 책을 읽고 만화책도 책인데 나는 본다고 그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근데 또 영화는 또 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만화가 영화화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만화를 그려나가면서 이게 영화화 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상상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파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파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래 미생 판권을 사고 싶어 하셨던 그 제작자분이 이미 그때는 제가 이제 TVN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럼 차기작이라도 무조건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리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먼저 계약을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최소한 3, 4회라도 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때 가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다른 데 안 보고 대표님과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3, 4회가 지났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판권료가 굉장히 좀 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네. 아 이분들이 영상에서 그리고자 하는 스펙타클을 좀 이 안에 넣어야 되겠다.
영상미를 고려하시고서 이제 만화를 그쵸. 작업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 그다음에 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에서의 스펙타클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브레인 싸움하는 얘네들끼리 수 싸움하는 이런 것들이 영상적으로도 그럴싸해 보이게끔 장소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신경을 쓰게 됐죠. 미리 계약이 됐으니까.
그래서 촬영 엄청 힘들었다고.
왜냐면 빼기가 이제 힘든 거죠. 미생은
물속에 들어가죠 샤프트에.
네, 아예 드라마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장그레가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해요. 장그레가 에피소드에 등장을 안 할 때도
그쵸,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원석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네.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파이는 좀 그런 삼촌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주체 캐릭터들의 맥락을 이어가려고 좀 노력을 했죠.
내 작품이 영화화 되잖아요. 근데 파인도 그렇고 결말도 조금 다르고 네, 캐릭터에 그쵸. 대한 해석도 좀 다르고 네, 재해석이 분명히
결말이 완전 다르죠.
결말은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네. 결말 부분 시나리오를 네, 계속 네. 퇴고를 하시다가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살려서 끝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 시즌 2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살려서 끝내고 싶은데 네. 이대로 끝나면. 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스럽다라고 네.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가 안 나온다면 그럴 것 같다. 이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근데 감독님 지금 분위기 좋고 하니까 그 제작 현장부터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류승룡 배우님은 촬영하다가 말고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작가님 투 쓰고 계시죠? 막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촬영했던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의 분위기가 다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감독님께 투 가는 걸로 우리 생각을 하고 여지를 그러면 만들자. 그러면 내가 투나 이런 데에서 종료를 시키겠다. 2를 쓰게 된다면. 예. 그래서 2가 그렇게 결말이, 아니, 1이 결말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랬고, 왜냐면, 이 파인 보면서 제가 약간 좀 충격적이고 쇼킹하고 그렇던,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제 작가님이 진짜 다 죽이시는구나.
예, 그쵸.
보통은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권선징악이야. 너 착한 사람한테 너 죽어. 이건데 나쁜 놈이 있고 원래 나쁜 놈이 있고 그냥 평범하다 나빠진 놈이 있고 그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죽어. 약간 그래서 뱃속에서 배 침몰시켜서 아웃 마지막에 창고에서 다 해갖고 아 가는구나 했는데 닫아서 불태워서 너 아웃. 그리고서 이제 끝났나? 맨 마지막에도 차에서 돼서 아웃. 거기서 끝났나? 또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자기 혼자 도망쳐가지고 나는 그 마지막 씬 나왔을 때 창고로 그 희동이 좋아했었던
선자.
그 선자가 다시 창고로 갔었을 때 아 얘가 살려주는구나 그랬는데 거기서 도자기 해가지고 가서 아 그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걔가 다시 서울 가서 도자기를 팔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기 맞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완전히 이쪽을 그냥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인공 보정이 없는 작가라고
진짜 다 오, 와 맞다. 그 희동이도 처음에는
그쵸
평범한 근데 아 물들려고 할 때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던. 근데 결국은
뭐 원작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강했었냐면 아무리 악당들이 나온다고 해도 주인공, 주연들이면 독자들은 마음을 주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깨고 싶었어요. 네, 시컷 마음 주게 한 다음에 정신 차리세요. 얘네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아, 네. 구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요즘 술 끊으셨죠? 술 끊으셨잖아요. 저도 술 끊은 거, 술 끊었던 작가님 역할이 좀
그래요?
엄청 커요. 주변에 이제 술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끊어볼까 하고 끊었는데 어떠신지, 요즘은 어떤 루틴으로 갖고 살고 계신지.
요즘은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기도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를 한 5분 정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멍 때리기인 건가?
그러니까 그 서재방에 들어가 가지고 저 혼자 그냥 멍 때리기 해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앉아서 하고 이제 5분 정도.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뭐 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밥 차려 가지고 아니면 와이프가 일어나면 와이프가 밥 차려 줘서 이제 그걸 먹고, 그러니까 챙겨 먹는 약들이 있다 보니까 끼니를 이제 안 걸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에 체중이 좀 빠지고 최근에 다시 이제 복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밥을 이제 안 걸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꼭 30분에서 1시간 걷고
걷고 계속 걷고 하시는
뭐 보통 그 정도 생활. 우리 이제 보성에 있으면 무조건 눈 뜨면 이제 거기는 추워서 늦게 못 자니까 빨리빨리 깨거든요. 그래서 깨면 무조건 5분 기도 같은 명상 같은 이런 시간 갖고 나와서 무조건 계란 후라이에서 단백질 먹고 그 앞에 스쿼트 100개에서 300개 사이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건 노트북에 뭘 하건 뭐 하는 거죠. 예.
평범하네요.
그쵸. 이렇게 작가의 삶이 다이나믹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절대 좋지 않아요. 예.
보통
왜냐면 다시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너무 이게. 그거 지금 막 너무 궁금했었는데 저는 예를 들면 편집을 뭐 해야 된다 혹은 글을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렇죠.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차분하고 몰입하기 쉬운 이것을 이 환경을 격렬하게 지켜내야 되더라고요. 삶이라고 하는 게. 안 그러면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를 덜 보는 것 자체도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게 너무 격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자면. 옛날에는 친구들이 야구장 가자, 오락실 가자, PC방 가자, 술 먹자, 이게 격렬한 어떤 유혹이었다면 지금은 나 혼자서 휴대폰 이거 하나만 치우는 것도 얼마나 격렬해야 되는지.
작가님도 그러세요?
그럼요. 특히 저는 이제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거의 번갈아 가면서 정말 두세 시간 쓰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뭐에 쓰세요? 음성으로 대화하세요?
아니요. 저는 음성으로 텍스트로? 오히려 안 하고 텍스트를 하는데 왜냐하면 음성이 밀도가 좀 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물어보는 거는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뭐 아니면 이제 IT 최근 동향이나 어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관련한 양자 역학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궁금해요? 그런 거 관심 많으세요?
예, 제 GPT에는 강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칼 융의 심리학 그 과정이, 자 이제부터 너는 대학 교수야. 내가 네 수업을 듣고 녹취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1강부터 16강까지 만들어줘. 해가지고 그걸 지금 하나 하고 있고.
대박 사건.
하나는 이제 양자역학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와 네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양자역학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해할 수 있게 16강짜리 강의를 만들어줘. 그 녹취록을 각 강의 1강, 2강마다 녹취를 넣어줘. 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각 1강마다 이제 그 질문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네.
막 그게 막 이만큼 되고.
아, 왜 근데 양자역학이랑 칼 융의, 물론 칼 융의 심 철학은 도움이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양자역학은 사실 일반적으로 어 만화랑 상관없는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는 게 창발한다 그러잖아요. 그 창발하는 연유를 몰라요. 아까 이제 동수님도 아, 소설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은 조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인풋이 돼 있어요. 이걸 직조해내지 못하니까 아웃풋이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직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걸 직조하려고 하는 건가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잡혀지면 이제 방법이 구체화된단 말이죠. 장백기라는 캐릭터 대기업 서울대 나온 대기업 다니는 이 사람은 어떤 동기로 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일을 추동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자기 개발 서적들을 사가지고 좀 읽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퀀텀 점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새로운 엔진이 장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되고 싶었던 모습과 그 가난했던 내가 상상했던 나의 모습과 그것을 동력 삼아서 살아왔던 것들이 이미 이제 고갈됐다. 이제 그 에너지가. 나는 과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네네.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대학 교수를. 네. 어떤 출판사 2층에 이 선생님의 교수님의 작업 공간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거기 인테리어랑을 한 걸 소개를 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시건방지게 선생님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그 넓은 공간과 앞으로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기엔 선생님 인생이 너무 짧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랑 친한 어떤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저랑 동갑인데 자기는 비트코인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은퇴하고 저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릿속으로 그러게 인생이 너무 긴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서 갑자기 최재천 교수님의 그 유튜브가 다시 떠오른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내가 굳이 설정할 필요가 있나? 나는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30몇 년 동안 해왔던 내 일이 지금 내 인생의 이막을 위한 워밍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대학 갔으니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바라는 삶에 가장 좀 더 다가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 내가 되고자 했던 혹은 지금 현재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동력을 이제 새롭게 연구하고 만들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 내 안에서의 어떤 점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역학 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되게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많아 보이고 그때마다 유튜브 정지하고 이제 잠시 멈춤하고 GPT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막 그럴 때마다. 예. 아,
인생 이막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20대 때는 그래 나는 30대 때부터는 내 삶 정도는 책임져야지 그 직장인이 돼야지 였었고 30 시작하면서 40부터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나만의 작은 세상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결국 꾸역꾸역해서 퇴사를 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50, 60부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피아니스트 될 거라고. 그런 게 계속 있는 게 어쩌면 내가 지금 삶에서 완전히 내 천직을 찾지 못해서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잃었고, 그런 작가님에게 제2의 인생 텃밭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그 어린 윤태호가 꿈꿨던 만화가의 그 설정값이 위치였냐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모습과 동일하냐라고 하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막 코앞에서 막 찍는 거예요, 사진을.
사진을?
이만한 모니터로 내 얼굴을 막 부분 아무 보정이 안 된 얼굴을 보여주면서 뭐가 이렇게 비틀려 있고, 아, 사람 얼굴이 다 저 비대칭이지.
비대칭인데?
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다가 보고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오고 집에 돌아오는 이제 어둑어둑 이제 해가 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그래도 같이 술도 마셔주고 내가 먹자고 하면 술도 마셔주고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나에게 자신의 인생들을 많이 시간을 내주고 했던 내 주변의 친구들,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줬지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를 학대한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나만 나를 괴롭혔더라고요. 옛날에는 인터뷰할 때마다 막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걸로 내 창작의 동력을 삼았다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나한테 가서 아주 아구창을 한 대 날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니야, 너를 망친 건 너야 라는 생각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나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만약에 긍정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동력이 나올 수 있을까? 내 안에서 내가 하나 둘 깨닫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창작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착한 만화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처럼 어딘가에 기대거나 막 어딘가에 의지하거나 이런 작품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창작의 끝은 그걸 만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2의 인생도 만화네요.
만화와 그로 인한 행위까지. 예.
진짜 그런 삶은 어떤 삶일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 길로 가는 삶을 안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천직을 갖고 있는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게
사실은
그랬어요.
다른 영역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외길 외골수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미생 시즌 3 이제 웹툰 작업 시나리오 그냥 그 글 작업 빨리 끝내가지고 원고 작업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나오나요?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이미 늦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독자로서 이게 좀 독자가 깡패거든.
왜냐하면 작년 2월 달에 연재를 시즌 2를 끝내고 바로 시즌 3 작업 들어가서 3회를 2월 달 내에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때 그걸 다 파기를 한 거니까 이미 그 사이에 계속 카카오 웹툰 쪽에다가는 다다음 달에 계속 이러고 왔으니까. 이끼 시즌 3하고 미생 시즌 3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끼 드라마 시나리오.
네.
요것도 이제 마무리 내년 초에는 마무리 꼭 지어야 되고.
파인이 2014년도 작품인데 네. 이때 판권이 팔렸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와,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아, 파인이요?
네, 파인.
파인은 그러니까 계약 갱신이 세 번이 된 거죠.
그럼 이끼 드라마 저도 이제 이끼 드라마 이제 나온다 오케이 할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작사 대표님하고 저하고 의기투합만 했고 계약서를 아직 안 썼어요.
이게 뭐 3년 뒤에 나올지 10년 그쵸. 뒤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네. 제가 각본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책임으로 대표님이 계약 갱신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계약서를 안 쓰고 있죠.
할 일이 많으십니다. 예. 예, 할 일이 많으세요. 되게 단단하게 작품 계속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예.
그 저를 저희가 한 5번.
아, 그쵸.
5번, 6번.
예.
그 제가 작가님하고
제 헝가리 부부님하고도 저는, 두 번인가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예. 사실 어디 가면 나 작가님하고 친해라고 이제 얘기하고
친하죠.
작가님하고 예. 친하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오래 만나 주십시오.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니 고셔 사실은 네. 원래 머릿속으로는 자 고구마도 까먹고 군불 째듯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고구마 까먹는 여유가 없네.